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역사를 남겼는데 그때 느낀 국민들의 감동은 오늘날까지도 그 여운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곳곳의 관광객들이 찾는 헌치빌의 우주캠프는 업계 표준 훈련 장비들을 지닌 특수한 우주캠프라고 합니다. 200년 가까운 전통을 지닌 목화재배 농장을 방문했는데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버밍엄에서 저는 무시무시한 유령 투어에 참여했는데요. 무섭지만 흥미있는 이 지역의 역사를 배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남동부의 매력을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편안하게 그렇지만 스릴 있게 저와 함께 남동부 지역을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실까요?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전문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저는 엘라베마 북쪽에 위치한 헌치빌을 방문했는데요. 이 지역은 엘라베마의 에펠라치아 영역에 자리 잡은 동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곳은 미국 로켓 센터입니다. 이륙전 6, 5.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전 이 나라가 10년 안에 달 위에 인간을 착륙시키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My name is Saverio Moria, but that long name got shortened.
제 이름은 사베리오 모리아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름을 소니라고 줄여주셨죠. 집에서는 다들 절 소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우주비행사들이 달 여행을 할 수 있게 로켓의 추진 시스템을 설계했고 달에서 탈 수 있는 월면 차도 설계했어요. 거기서는 렌터카를 대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제 이야기예요. 제가 이곳 알라바마 헌츠빌에 도착한 건 1955년 6월 10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도탄 개발 사업부는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가 이끌고 있었는데 브라운 박사는 헌츠빌의 로켓 개발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게 됐었죠.
저희 가이드 선생님 모라이아가 시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This is the US Space and Rocket Center. We're located in Huntsville, Alabama. This is where
이곳은 US 스페이스 로켓 센터예요. 엘라베마 헌츠빌에 자리 잡고 있죠. 이곳에서 아이들은 우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곳에는 다양한 직업이 준비돼 있는데 다들 철저한 훈련을 받고 특정 역할에 대해 배우게 돼요. 오늘은 실제로 미션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Kids come here and they have lots of programs for them.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아주 강한 유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This is where all of these space camp missions happen. We call this the mission center.
이곳에서 모든 스페이스 캠프 미션이 진행됩니다. 이곳의 이름은 미션 센터 단지예요. 이곳에는 가족과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최소 7살 아이들도 가족들과 함께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럼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아주 즐거울 거예요.
끝없이 펼쳐지는 수많은 전람품들뿐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우주선 시뮬레이션 기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진짜 제가 이륙하고 발사되어서 우주에 있는 기분이 날 만큼 실감나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장난감 가게에 있는 호기심 가득한 아이처럼 모든 것이 궁금하고 새롭더라고요.
This is our International Space Station exhibit. So this is
이곳엔 국제 우주 정거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국제 우주 정거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음식도 있고 숙소도 있고 또 다양한 과학 실험도 할 수가 있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각자 우주 비행을 하는 1년 동안 먹게 될 음식 메뉴를 골라야 해요.
순두부찌개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자 여러분들 힘내 주세요.
Astronauts when they're training to do their spacewalks would get in a tank.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유영 연습을 위해서 이런 수조 안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우주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것처럼 지구에서도 비슷하게 체험할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우주에 가기 전에 다양한 점검을 한답니다. 전 세계에 단 세 대만 남은 세턴 5호 중 하나예요. 그 중에서 한 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 로켓은 실제로 이곳 헌츠빌에서 진행된 동적 테스트에 사용됐었어요. F1 엔진 5대를 동시에 점화해서 로켓이 우주 비행 중에 압력 그리고 뒤틀림, 선회, 인력을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 거죠.
세 개의 엔진이 1분에 약 30만 킬로그램의 연료를 점화시키면서 로켓은 49미터 반경의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헌츠빌은 비록 작은 마을에 불과하지만 꼭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미국이 우주에 도달하기까지 큰 영향을 미친 과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 분야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투어가이드 선생님을 만나 직접 우주 시뮬레이션에 참여하는 등 마치 제가 우주비행사가 된 듯한 기대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엘라베마 시골 농촌은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를 지닌 동시에 재미있는 모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긴 미국에서도 특히 햇빛이 많고 따뜻한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번창하기엔 완벽한 기후죠. 이 지역에서는 목화 재배 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가정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1819년부터 직접 운영하고 대대로 전해 내려온 깊은 전통을 지닌 이곳에는 매년 수백 명의 관광객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현재 농원을 경영하고 있는 쿠퍼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농업에 대한 열정은 물론이고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에 대한 이야기를 방문객에게 전할 때도 그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I'm Cooper Holmes from Marion, Alabama. I am a sixth generation.
전 엘라바마 메리언의 쿠퍼 홈스라고 합니다. 전 이곳에서 6대째 무어 웹 홈스 농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농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생이에요. 저희가 먹는 음식과 건물에 사용된 재료는 모두 이곳 땅의 자원으로 얻은 겁니다. 엘라바마는 지형적으로 아주 다채로운 곳이에요. 북부에는 산이 있고 중부에는 평원과 대초원이 있고 남부에는 해변이 있죠. 전 엘라바마의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저희 선조들은 1819년에 이곳에 정착했어요. 저희 가족은 대대로 이곳에 살았고 건물에 튼튼한 지붕과 토대가 있으면 가문은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좋은 가치를 가르치고 대대로 그걸 물려준다면 그 가치는 영원히 살아남을 거예요.
수세기 전 목화 재배 농장에서 사용되었던 유물들이 전시된 건물을 지나가니 마치 이곳만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Cooper, I literally feel like. 오, 쿠퍼, 마치 영화 세트장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It's really unique and different, and you really aren't going to see a collection.
아주 특별하고 독특하죠. 이처럼 한 가족이 여러 건물을 원래 모습으로 보존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미국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별한 곳이죠.
I saw some animals flocking around back there. What are they?
뒤쪽에 동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무슨 동물이죠?
So those are sheep.
양이에요.
이 가족의 귀여운 막내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Oh my gosh. Look at those tails. That wiggle.
흔들어대는 저 꼬리 좀 보세요. 제가 입양을 해도 되나요? 진심으로 가방에 넣어서 데려가고 싶어요. 정말 귀여워요.
So cute. 오, 양 키우고 싶어요. 너무 귀엽다 진짜. 너 왜 이렇게 예쁘니? 왜 이렇게 예쁘니?
Preservation, conservation, love of the land and your family heritage.
지속적인 보존과 땅과 전통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이곳이 유지될 수 있었어요. 6대 손인 제가 할 일은 7대 손들에게 이곳을 물려주고 그런 전통이 이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방문객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고 계속해서 엘라바마의 역사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이곳의 역사를 배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땀과 열정을 느끼며 한 가족이 함께 일하며 노력했기에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수확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농장 사장님들은 저를 특별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는데 미국 남부 고유의 남부의 친절함이 무엇인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러한 남부의 친절함을 보여주는 손님 맞이 전통이 무려 1819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엘라베마에서 아직까지도 운영 중인 농장 중 가장 역사가 깊은 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엘라베마주 중간 지역에 위치한 버밍엄은 계속해서 자라는 관광 산업을 자랑하는데요. 유령 사냥꾼들이 즐겨 찾는 도시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저도 이번 여행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이 도시 과거가 엘레베마 늪지대인 만큼 농밀하다고 해서 저도 어서 알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인 만큼은 들으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도시의 밤을 여행하기보다는 현지인 역사가 선생님과 만나 도시의 초자연적인 장소들을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I am Edward Wolfgang Poe.
저는 에드워드 볼프강 포입니다. 전 엘라바마 버밍햄에 위치한 버밍햄 고스트 워크의 수석 이야기꾼입니다.
저녁이 관광을 시작하며 저는 굉장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도시는 아주 어두운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기괴하고 오싹한 역사가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이 건물은 재림의 대성당입니다. 유령이 나오죠. 오르간이 저절로 소리를 내요. 야간 투어 중에 여러 번 들었죠. 유령이 나오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유령이 나오는 비밀의 공동묘지가 있어요. 먼저 그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저녁에 묘지에 들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most active haunted places.
이곳은 버밍햄 내에서 유령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구체나 안개가 찍히곤 하죠. 뒤에 있는 건물은 레드몬트 호텔이에요. 버밍햄에서 유령이 나오는 4개의 호텔 중 한 곳입니다. 전국에서 프로 유령 사냥꾼들이 이 호텔을 조사하기 위해서 많이 몰려옵니다. 다들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행크 윌리엄스 시니어의 유령을 찾고 있죠. 행크 윌리엄스는 마지막 콘서트로 가는 차 안에서 숨졌답니다. 마지막 밤은 이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늦은 밤 컨트리 기타 연주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무덤 안에서도 여전히 연주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도시의 낮과 밤은 완전히 달라요. 낮에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북적거리는 도시의 모습이지만 밤이 되고 거리의 인적이 사라지면 이 도시의 영혼들이 거리로 몰려나옵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클라크 빌딩은 1908년에 지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20가 거리를 따라 빅토리아 풍에 타운하우스 4채가 있었는데 전부 루이스 클라크 씨의 소유였습니다. 클라크 씨는 어린 두 아들과 부인과 함께 모퉁이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었는데 부인은 신경쇠약 환자였다고 해요. 1906년 클라크 씨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평소 내려와서 자신을 맞아주던 두 어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이들은 각자 침대에서 질식한 채 죽어 있었고 욕실에는 그의 부인이 핏물이 가득한 욕조에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클라크 빌딩의 경비원들은 고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남자아이들이 노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유리 뒤에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Standing behind the glass.
They have stories here and then they died unwanted.
원치 않는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할 일이 남은 거죠. 들어보니 슬픈 이야기네요. 생각만큼 무섭진 않지만 이야기는 마음에 들어요.
공포에 떨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무서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으니 공포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This is the oldest church in the city of Birmingham.
이곳은 버밍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1880년에 지어졌죠. 이 교회의 유령이 출몰하는 이유는 길 건너편에서 죽은 아주 흉포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렀던 곳이기 때문이죠. 길 건너편에서 200여 명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죠. 제가 투어를 진행하면서 가장 뚜렷하게 찍힌 유령 사진도 바로 이곳에서 촬영했어요.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몇 년 전 4월에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Now we're going to go and talk about one of the
지금부터 이 도시에서 가장 끔찍한 골목 중 한 곳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버전의 잭 더 리퍼를 만나게 될 겁니다.
Watch out for all this blood.
피 밟지 않게 조심하세요.
Why? 아, 이거 너무 극한 직업 아니에요?
울프강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요. 이야기와 함께 점점 더 깊은 골목으로 안내했습니다.
Welcome to the Alley of the Shadows. In 1880, Birmingham was the murder capital of the world.
그림자 골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880년 버밍햄은 수많은 살인사건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중 세 개의 사건은 이 골목 바로 여기 근처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살인사건은 모두 해리 더 해커가 저질렀는데 잭 더 리퍼와 견줄만한 살인마였죠.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고 챙이 넓은 검은 모자를 썼다고 알려져 있고 버밍햄의 뒷골목을 배회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이 골목에서 사진을 찍으면 종종 구체나 안개, 얼굴이 찍히기도 합니다. 이 사진과 이 사진은 연속으로 찍은 거죠.
Let's go. Let's get going.
출발해요, 어서.
Straight, straight. Choo-choo. 유령 투어를 마치고 마침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What did you have to do that to me? 유령 투어를 통해 도시를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구경하는 동시에 지나가는 곳곳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울프강에게 전해드린 무서운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엘라베마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수많은 스릴과 모험 그리고 역사를 안겨주었습니다. 순간순간 만난 사람들은 깊은 마음으로 그들이 있는 지역의 일부를 저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우주캠프에서의 모든 관광객들은 그곳에 과하게 빠져들었는데요. 저도 마치 저만의 우주 원정을 떠난 기분이었습니다. 농원을 방문했을 때 제가 만난 가족은 그들의 땅뿐 아니라 가치도 고스란히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엘라베마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느껴졌어요. 버밍엄 유령 투어는 저에겐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무섭지만 흥미로운 경험을 원하는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는 경험입니다.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함께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한국에서 예술대학으로 손꼽히는 곳이죠.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에 다니는 탈북민이 있습니다. 1호 클래식 기타리스트로 꼽히는 유은지 씨인데요. 유은지 씨는 북한에서 3살 때부터 무용을 배웠고요. 7살 때인 1994년에 기타와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고 있는 유은지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기타를 시작하긴 했는데 그때는 통기타를 시작을 했고요. 통기타랑 클래식 기타는 다른 악기거든요. 이제 같은 기타긴 하지만 처음에는 통기타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유은지 씨는 처음 기타를 잡은 때를 떠올리며 그 당시 자신이 기타를 연주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안에 뭐 기타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고 어머니가 바이올린을 하고 있어서 언니가 바이올린을 당시에 이제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만약에 악기를 배우게 된다고 하면은 뭐 아코디언이거나 아니면 바이올린이 되거나 뭐 다른 악기가 될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아버지가 너 기타 이제부터 좀 배워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기타를 배우게 됐었어요.
유은지 씨의 아버지는 왜 갑자기 딸에게 기타를 권했던 걸까요?
출장길에 엄청 멋지게 이제 연주를 하시는 연주자분을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여자분이 연주를 하는 그런 연주를 보고 오셔가지고 아 우리 집에도 이제 딸이 있는데 막내 딸은 이제 기타를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그리고 저한테 이제 기타를 배우자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통기타를 배우던 유은지 씨에게 은인 같은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이제 북한에서 클래식이라는 거는 뭐 상위 1% 빼고는 이제 제대로 된 클래식 교육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클래식이라는 서양 악기잖아요. 그래서 평양에 상위 1%만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그런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저희 동네에는 없었지만 함흥이 이제 큰 시내다 보니까 클래식 기타가 있었어요. 예술 학원에. 네. 근데 그 여기서처럼 이제 다른 악기도 제대로 된 이제 클래식 교육은 받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뭐 그때 당시 이제 주변에 선생님도 없었고 클래식 기타 선생님도 없었고 클래식 기타가 뭔지도 몰랐었고. 네, 그랬었는데 통기타로 한 4년 배우다 보니까 그 우연히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엄청 그 유명한 클래식 기타를 치는 선생님을 안다. 딸이 이제 기타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한테 한번 소개를 해줄 테니까 한번 가서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 선생님과의 인연이 그렇게 저와의 시작이 됐었거든요.
유은지 씨는 아버지 친구분의 소개로 이 기타 선생님을 만난 뒤 기타 연주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고 합니다.
통기타를 배워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반주용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뭔가 독주를 한다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기타로 독주를 한다. 근데 그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아, 기타라는 악기가 정말 이게 소리 음색도 매력적이지만 이 하나의 악기로 못하는 게 없구나. 뭐든지 다 낼 수 있고. 그리고 화음 악기다 보니까 혼자만으로도 충분한 독주용 악기가 되는구나. 그걸 알았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클래식 기타를 전공한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짧은 그 연주를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아, 기타라는 게 이렇게 해도 연주를 할 수 있구나. 북한 TV에서 가끔 이제 독주하는 사람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무대에 이제 그 TV로만 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뭐 북한 곡을 하는 거죠. 클래식 기타 연주를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의 연주는 정말 특별했던 게 그, 음색이 너무 예뻤어요, 일단은. 음색이랑 그, 기타랑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이렇게 막, 연주를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또 보여주셨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 면으로 좀 충격을 먹어가지고 제가 선생님 제자로 받아달라고 이제 졸랐었거든요.
하지만 그 선생님은 제자를 양성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제자를 안 받는다. 제자를 키운 적도 없고 나는 연주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계속 저러고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신 그분도 또 아, 좀 받아주라고 이제 유일한 제자 한 명 두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좀 사정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배우게 됐어요.
드디어 제대로 클래식 기타를 배우게 된 유은지 씨. 그렇게 고등중학교 시절 내내 선생님 집으로 찾아가 수업을 받았는데요. 그 길이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컸다고 하는데요. 클래식 기타리스트 탈북민 유은지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명문주립대학교 버지니아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819년에 세워진 버지니아대학교는 흔히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이 동부 명문 사립대학들에 비하면 외국에는 좀 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미 전국 주립대학 순위에서는 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표적인 미국의 명문 주립대학교입니다. 미국의 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세운 버지니아 대학교는 2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미국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였던 이 남북 전쟁 때도 문을 닫지 않았다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버지니아주는 이 남북 전쟁의 격전지로서 특히 남부군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의 근거지기 됐는데요. 어떻게 그런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멀쩡할 수 있었던 걸까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당시 상황 좀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남부대학들이 남북전쟁 기간 동안 폐교되었어야 했지만 버지니아 대학교는 계속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1865년 북부군 사령관인 조지 커스터 장군이 북부군을 이끌고 버지니아 대학교가 있는 샬롯스빌 마을로 입성했는데요. 당시 버지니아 대학교의 교수진, 지역사회 대표들이 버지니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커스터 장군에게 탄원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캠퍼스 입성한 북부군이 4일 만에 퇴각했습니다. 이로써 인근 지역에서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에도 버지니아 대학교의 교정은 무사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네,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남부의 거의 모든 학교들은 잿더미로 변했지만 이 학교를 사랑하는 교수들과 주민들의 노력이 북부군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버지니아 대학교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불타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고요. 이후 지역사회의 재건운동과 수많은 자선사업가들의 기증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은 총장체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 버지니아 대학교는 독특하게도 설립 후 100년 가까이 총장 없이 운영된 학교입니다. 그러다가 1904년에야 처음 총장체제로 전환했는데요. 초대 총장인 에드윈 엘더만은 오늘날의 버지니아 대학교가 있기까지 설립자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함께 거론되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남북전쟁 당시까지만 해도 대학 총장 체제가 아닌 대학 운영이사회 체제로 운영되었던 버지니아 대학교는 1819년 대학이 설립된 후 85년 만에 초대 총장을 영입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최초로 설립된 지립대학교 총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설립자 토마스 제퍼슨의 인연과 같이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버지니아주의 공교육 개혁을 주도했던 엘더만 총장은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재정지원 정책을 처음으로 버지니아 대학교에 도입했습니다. 1931년 세상을 떠나 이전까지 엘더만 총장이 27년간 재입하는 기간 동안 버지니아 대학교는 걸목할 만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대학교 샬럿츠빌 캠퍼스에는 7개의 학부 단과대학을 포함해서 모두 1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학부에는 16,000여 명이 재학 중이고요. 대학원에는 7,000명 넘게 재학 중인데요. 하지만 UC 버클리나 미시간 대학교 등 비슷한 위상의 다른 주립대학들에 비하면 학생 수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버지니아 대학교는 대부분의 주립대학교와는 좀 다른 특성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얘기입니다.
버지니아 대학교가 미국의 다른 주립대학교들과 판이하게 다른 것은 대부분의 주립대학교들은 80% 이상이 대학이 소재한 주의 주민들이 차지하는 데 반해 버지니아 대학교는 정책적으로 전체 학생의 3분의 2만 버지니아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50개 주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배경과 환경,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버지니아 대학교는 또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대학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97%라고 한다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1년을 지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방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주립대학에서 4년 만에 졸업하는 비율이 약 30%, 6년 만에 졸업하는 비율이 58%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 버지니아 대학교는 6년 만에 졸업률이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단 1학년에 입학한 후부터 신입생들 대부분이 공부에 전념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네, 버지니아 대학교에 다니는 이 한인 학생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버지니아 대학교를 택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버지니아 대학교가 공동체를 강조하는 학교라는 점이었습니다. UVA는 규모가 큰 주립대학이긴 하지만 크고 작은 공동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공동체를 찾아 좋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학교에 대한 평판이 좋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버지니아 대학교의 신입생 지원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도움말입니다.
3만 7천 명 정도 지원해서 9,800여 명이 입학 허가를 받았고 이 중에서 3,822명이 최종 등록했습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의 90%가 각 고교에서 상위 10% 안에 속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지니아 대학교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너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1842년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제도인데요. 아너, 즉 명예로움을 존중해서 학생들의 양심에 맡겨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더 들어보시죠.
버지니아 대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막론하고 모두 입학 전 언어코드라는 것에 손착이 됩니다. 언어코드는 기본적으로 학생 윤리상정 같은 것인데요. 요약하자면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훔치지 말고 부정행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학교는 유난히 언어 시스템이 강해서 많이 시험 보는데 속임수를 썼거나 남의 것을 보거나 리포트를 쓰는데 인용 표시 없이 인용을 하면 학생들로 구성된 대심원 앞에서 재판을 받고 부정행위 사실이 증명되면 학교에서 제적당할 만치 엄격한 양심지향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워낙에 엄격하다 보니까 논란도 적지 않고요. 부정행위에 따라서 제적 말고 이 형벌을 좀 약하게 하려는 시도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를 지키는 매우 뜻깊은 전통으로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고 하네요.
표절은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표절관념이 희박한 외국인 학생들이 주로 언어코드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몇 명의 학부생 아시안 학생들이 노트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시험을 준비하다가 시험 답안에 같은 표현을 써서 단체로 언어 시스템에 의해서 제적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지난 2004년도에 한 학생이 졸업 논문 중 한 문단 표시를 인용 표시 없이 인용했다고 해서 졸업식 전날에 제적당할 만큼 버지니아 대학은 학생들의 정직성과 양심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명문대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이 시간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 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약 120년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사립 여고 마데라스쿨의 첫 아시아계이자 첫 한인 교장으로 부임한 크리스티나 경 씨입니다. 이 경 씨는 마데라스쿨로 부임하기 전에 메릴랜드 스톤 리지에서 아카데믹 딘으로 일하다가 워싱턴 DC의 사립학교인 머레스쿨에서 중학교 교장으로 이후에는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와일드우드 스쿨에서 부교장으로 일했습니다. 이 경 씨가 지난해부터 교장으로 부임하게 된 마데라 스쿨은 미 동부 버지니아주 맥클린의 한적한 숲속의 호숫가에 위치한 명문 사립 여자 고등학교인데요. 버지니아주에서 최고의 기숙학교와 최고의 여자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인종 다양성을 이루며 남다른 교육 방침으로도 유명한데요. 지난 7월부터 마데라스쿨의 11대 교장으로 부임한 크리스티나 경 교장을 마데라스쿨의 아름다운 교정 한가운데 자리한 사택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인사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개수연 or 크리스티나 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의 The Madeira School 여자 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저는 포토믹 메릴랜드 자랐고 스미스 칼리지에서 역사학과를 받고 하버드 그래듀에이트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 마스터스 디그리 받았습니다. 저와 저의 학교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자, 명문 사립여고 교장이 되신 소감 어떠십니까?
I feel wonderful. I'm very grateful to the Maduro community for welcoming me back home. I was in LA for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저를 환영해준 마데라 커뮤니티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LA에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멋진 학교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훌륭한 기회였죠. 이 학교를 방문하고 면접을 봤을 때 학교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학교의 사명은 제가 이끌고 싶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죠. 우리 그러니까 이 학교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성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에 대해 매우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 교육을 통해 내 목소리를 찾고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이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성을 배출하는 것이 마데라 학교의 사명이고 저는 이 사명을 강하게 느꼈으며 그런 학교에 오게 돼 정말 기뻤습니다.
한인은 물론이고 아시아계 첫 번째 교장이 되셨는데 교장 선생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I'm very grateful that I am.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어떤 일을 맡든 항상 성장하고 배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 노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학교가 위치한 맥클린이라는 지역이요. 버지니아에서도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100년이 넘는 동안 아시아계 교장이 없었는데요. 그 역사를 깰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Yeah, I mean, I think it's in independent schools in this country.
제 생각에 사립학교 리더가 되기 위해 교육을 추구한 한국계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저를 찾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학교를 포함해 학교를 이끌어온 경력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 시점에서 학교와 커뮤니티를 이끌어갈 최고의 사람을 찾고 있었고 제가 이전 학교들에서 커뮤니티를 구축해온 것을 높이 평가해 주었 습니다. 이 학교의 커뮤니티는 항상 유대감이 강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특히 커뮤니티를 다시 되살릴 누군가를 원했었죠.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팬데믹 동안 서로 단절되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다시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인데 저는 이전 학교들에서 성공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 마데라 스쿨의 남다른 교육 방침 중에 하나가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일찍부터 이런 교육을 하는 취지가 뭔가요?
For us, we feel like education isn't just.
저희는 교육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도 활용하고 배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학년이 되면 봉사단체에서 봉사단체를 이끌면서 열정적인 리더가 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11학년에는 국회의사당에서 봉사하는데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옹호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년에는 보통 자신만의 인턴십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큰 선물인데요. 많은 학생이 이곳에 오는 이유이고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마데라 스쿨에 입학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입학 후에 학생들 간의 경쟁도 꽤 치열한 편인가요?
Yeah, we're all girls.
이 캠퍼스에는 34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에 정말로 오고 싶어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열정을 발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찾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학교의 좌우명 중 하나가 스스로에게 최고가 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의 성적 순위를 매기지 않고 있어요. 누가 수석 졸업자인지도 아무도 모르죠. 모든 학생은 자신의 최고가 되기 위한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학업에서 큰 성취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열정과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학생은 훌륭한 라크로스 선수일 수도 있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길과 열정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모든 학생이 가질 수 있는 훌륭한 선물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유명인도 있을 텐데요. 몇 명만 이름을 좀 대주실 수 있을까요?
Yes, I mean, I think
이 학교 동문 가운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캐서린 그레이엄 씨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인이자 소유주였습니다. 그분의 가족인 유진 마이어 일가가 우리 학교 땅의 일부를 기증했죠. 그녀의 자매들도 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의 막내딸인 로리 케네디와 영화 그리스 또 드라마 웨스트윙에 출연한 배우 스토카드 채닝도 이 학교 유명한 졸업생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유명한 졸업생이 있지만 이 세 명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자,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자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장이셨고 어머니는 미국에서 영어 교사로 국무부에서 일하셨는데요. 제 생각에 저는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교육이란 것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나 문학에서 저의 정체성을 찾기 어려워서 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역사에 관해 배우지 않았고 아시아 역사에 관해서도 전혀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스미스 칼리지에 갔을 때 세계 다른 지역의 역사를 배우는 과정을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고대와 중세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미국 역사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스미스에서 다양한 과정을 들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제가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1년 동안 법률 보조 일을 했는데요. 1년쯤 지나 변호사가 된다면 정말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죠. 제가 역사 교사가 되기로 한 이유는 학생들이 제가 가르치는 역사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에게 그들이 배우는 것 이상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가 돼 학생들이 배움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신 만큼 이 학교의 리더로서 교육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교육자로서 어떤 전환점을 갖게 한 일이 있다면 나눠주시겠습니까?
I actually stayed at home for 5 years to raise my kids.
스톤리치 학교에서 일하기 전 일인데요. 저는 5년 동안 일을 쉬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당시 첫째를 낳고 둘째를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교사로서의 경력을 잠시 멈췄어요. 그 후 스톤리치에서 아카데믹 딘으로 일하게 된 것은 큰 기회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교사로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저는 종종 교장이나 학과장은 교사의 삶이 어떤지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의 삶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들 모두 이전에 교사였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저는 항상 교사로서의 경험을 유지해왔습니다. 교사들이 제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길 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관리자가 됐을 때 교사들을 감독하면서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교사들이 이 학교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건데요. 그들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교사들의 일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저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항상 교실을 방문해서 그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학부모시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자녀를 키우는 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Yeah, that is a good question. That is a really good question.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DC에 있는 머레 학교에 다녔고 그곳에서 상급 학교에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장이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의 교장이었던 적은 없었죠. 하지만 제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항상 저에게 와서 수업 중에 조나 매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나를 동료로 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로 대하는 건가요? 어느 쪽을 원하시나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동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부모로서 말해주세요 라고 했고 그 순간 저는 조나 매튜의 엄마로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직장에서 제가 엄마라는 이유로 저를 채용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그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제 아이들을 최고의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 아이들을 위한 여정은 제가 모든 학생에게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열정과 관심사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모든 과정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시련과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저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장할 자격이 있죠. 그것이 바로 제 인생 모토입니다. 그들 자신이 되게 하자.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게 하라. 이런 말처럼요. 제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행복하길 바란다. 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과는 매우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느껴요. 부모님 덕분에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이 크리스티나 경 교장 선생님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라시나요?
I hope that everyone remembers that I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로부터 보살핌과 지지를 받았다고 기억해 주길 바라요. 어떤 마데라 졸업생이라도 저에게 다가와서 당신 덕분에 내가 이해받고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여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제가 스톤리치 학교에서 관리자로 일할 때 그 학교 상담사로 왔죠. 우리는 나이 차이가 5살밖에 나지 않았는데요. 그녀가 제게 와서 당신 덕분에 제가 다음에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었고 제가 되고 싶었던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부터 그것이 저의 목표가 됐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학생이 지금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이해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크리스티나 경 교장 선생님께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Education for me.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교육이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모든 인간이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우리가 행복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이 단순히 사실을 암기하고 평균 성적을 높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육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고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데라 스쿨의 설립자인 루시 마데이라가 우리의 사명에서 말했듯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말이죠.
네, 오늘 귀한 말씀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I appreciate it.
감사합니다.
This was lovely. This was great.
네, 지금까지 미국 동부 버지니아 명문 사립 여자 고등학교 마데라 스쿨의 첫 아시아계이자 한인 교장으로 부임한 크리스티나 경 씨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 시간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서울에 북한에서 월림학을 공부했던 탈북민 최정원 씨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조경학을 공부했고요. 조경회사도 차렸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조경회사 사장님 최정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저희 조경 사무실이에요. 깔끔하게 앞마당은 조경으로 마무리를 했고 저는 이 공간에서 저희 직원들이랑 조경 쪽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탈북민 최정원 대표가 사무실 한쪽에 붙여져 있는 한 조감도를 설명합니다. 회색 콘크리트로 된 사무실이 아니라 주택처럼 편안한 집 같은 사무실을 꿈꾸며 꿈의 조감도를 미리 그려봤다는데요. 한국에 정착한 지 20년 정도 됐다는 최 대표. 북한에서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조경학에 관심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도 조경학을 전공했었고 근데 거기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1년 정도 공부하다가 휴학을 한 상태에서 한국에 오게 됐고 또 한국에 와서 그 전공을 살리게 된 거죠. 졸업까지 마치고 제가 전공한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이쪽에 관심이 있었고 북한은 적용학이라고 안 해요. 원예, 적용, 살림 이 세 개를 합쳐서 원림학과라고 하거든요. 이 원림학과를 전공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나무나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봄이 돼서 나무에 새싹이 나오면 연두빛깔 색이 나오잖아요. 밤색이나 검은색의 그 줄기에서 연두빛이 조금 조금 물들어 있는 그게 아직도 예쁘거든요. 저는 꼬맹이 때나 지금이나 자연을 진짜 아직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 대표는 큰 고민 없이 한국에서의 전공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30살의 나이로 대학교 신입생이 되어 이 조경학을 공부했는데요.
북쪽에서 한 공부는 1학년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그 지식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었고 또 한국에서의 학과들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저는 그 중에서 조경학을 선택했었고 많이 다르죠. 학과 자체도 세 개를 합쳐서 한 학과를 배우는 거랑 세부적으로 나눠갖고 적용학과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고 저는 11학번이거든요. 제 나이에 비해서는 좀 더 젊은 친구들하고 공부를 했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함께 공부했던 대학교 동기, 동생들이 지금도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거의 10년 차이였잖아요. 근데 너무 고마웠던 게 그때 만났던 친구들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금도 언니 누나 하면서 연계를 하고 있고 그 친구들한테 진짜 고맙다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제가 북쪽에서 온 걸 알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뒤처진다 해야 되나요? 그럴 때도 잘 도와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편견이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동네 누나처럼 언니처럼 예, 그게 너무 고마웠었고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보고 제일 고마운 게 제가 컴퓨터는 아무래도 여기 와서 배우다 보니 서툰데 원격이란 게 있잖아요. 영수야 이거 좀 도와줘 뭐 에이 누나 하고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 아직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최 대표는 자기 힘으로 조경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먼저 조경 관련 회사에서 경험을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변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했지만 최 대표는 대학교에서의 배움과 경험을 밑거름 삼아 자기 회사를 꾸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맨땅에 헤딩한다는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자금력도 부족했고 경험치도 부족했던 상황에서 그냥 진짜 두 주먹만 가지고 시작했었고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제가 하기 시작한 건 한 3년? 그래도 제가 일하는 것을 모두 예쁘게 봐주시고 하나하나 일들을 하다 보면 또 자부심도 느끼고 조금 무모한 도전이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렇게 2019년 회사를 설립하고 2021년 4월에 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아직은 매출은 적지만 그래도 나름 조경회사 선배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대부분 일반인들은 조경이라 하면 나무를 심어서 파세요? 하는 질문들이 진짜 많아요. 거의 80, 90%가 네, 조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을 설계한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조경 설계부터 조경 시공까지 그 과정은 여러 단계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를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이제 3년째인 최 대표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함께 협업하는 일을 통해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고 전했고요. 현재 최 대표와 함께 정직원으로 일하는 직원은 3명이라고 합니다.
민간 사업도 있지만 지자체나 또 지인들, 선후배님들, 의뢰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협업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는 견적서 하나라도. 설계 선 하나 긋는 것도 선배님들한테 여쭤보고 그렇게 제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고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죠. 저는 거기에서 하나하나 경력을 지금 쌓아가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조경 공모전 같은 데 보면 조경 설계,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분명 있잖아요. 공모전 사업이라던가 설계 같은 거는 이미 지자체에서 나오는 것들 설계들이 뽑아져 있어요. 거기에 맞게 식재 공사를 한다던가 소나무 식재 같은 거 그런 거를 하게 되고 저도 안전화, 안전모는 기본으로 작용을 하고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거죠.
또한 최 대표는 한 기업의 대표로서 더욱 신경 쓰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조경을 시공하는 부분들은 제가 배우면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게 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많이 신경 쓰게 되죠. 이게 사람을 대상해야 되는 또 부분도 있잖아요. 분명 제가 대표이다 보니 나무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게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경력이 쌓여도 이 부분은 제가 가져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아마 남쪽 출신의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도 똑같은 고민들은 분명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죠. 말투라던가 억양이라던가 내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경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3월에서 5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성수기에는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는데요.
저희 지역에 북한이탈 주민으로 된 비영리단체가 있고요.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우리도 손 맞잡고 같이 봉사를 하는 그런 즐거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들 쪽으로 많이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단체 같은데 급식 나눔이라든가 설거지를 하나라도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경 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환경 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활동할 때는 환경 캠페인 같은 운동을 많이 했어요. 쓰레기 줍기라던가 뭐 나무 심기라던가 저는 식목일이면 나무 심기 자원봉사도 저는 매해마다 하고 있고 환경 쪽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무들이 꽃피는 시기라던가 이런 환경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최 대표는 남북이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전했는데요. 바로 통일묘목 나눔 행사입니다.
하겠다고 계획했던 것이 식목일이면 저희들이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식목일이 된다면 남한하고 북한이 나무를 서로 주고받는 통일묘목 나눔 행사를 진짜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북한이 민둥산도 많다고 그러고 저는 거기서 살아봤기 때문에 거기에는 남쪽이랑은 수종들이 조금 차이들이 있어요. 따뜻한 지역과 추운 지역에서 20살 때까지 있었으니까 어떤 나무들이 있었고 어떤 꽃들이 있는지 기억은 되지만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는 북한에서 산 시간보다 여기서 산 시간이 더 길거든요. 남쪽에서 재배되고 있고 유통되는 그 예쁜 나무들 북한에서도 봤으면 하는 바람 참 너무 예쁜 나무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예쁜 나무와 식물 가운데서도 진달래과의 철쭉, 특히나 산철쭉을 북한에 더 많이 유통하고 싶다고 말했고요. 끝으로 조경회사의 대표로서 최 대표의 바람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산다고들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사는 건 참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 한 일원으로 저도 열심히 산다고는 했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대표의 자리에서 하다 보니 12시까지 일하는 거는 수도 없이 많고 나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큰 목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좀 더 많은 경험을 쌓아서 어떠한 조경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다? 아 저기에 맡기면 진짜 일 잘하더라. 지금 현재 목표는 그거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헬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헬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헬스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헬스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